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사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이미 몇 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고난주일 혹은 순환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많은 그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길로 나와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군중들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신 것이라고 할 것이면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시간은 환영의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고난주일 혹은 순환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성서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순환주일의 신앙적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써 죄로부터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가져오셨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만 하지 예수님께서 심판과 멸망도 함께 가져오셨다고 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잊고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은 예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양면성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얻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 말씀도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본문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아주 감탄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헤롯 왕이 주전 20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주후 64년에 완성했다고 하니까 건축 기간만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려 8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한 이 헤롯 왕이 죽은 후에도 공사를 했고 또 예수님이 이 성전을 드나드실 그런 때에도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이후에도 거의 50년 이상 동안 공사가 계속되었던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벽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 가로 세로가 몇 미더씩이나 되는 큰 돌을 가져다가 다듬고 성으로 쌓아 올렸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거를 보면 감탄이 나오겠습니까? 그 예수님 당대 때 사람들 눈앞에 엄청난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뺏긴 겁니다. 매료된 것이지요.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마음 뺏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에 매료되어서는 안 되고 눈을 들어서 미래에 있을 일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21장 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말합니다. 날이 이르면 날이 이른다는 얘기는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에 어느 시점이 되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너희들이 입을 벌리고 와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멀지 않은 어느 날에는 다 무너져 내린다고 미래의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고정된 시선을 돌려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미래를 준비하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이야 성전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감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야 이 집이 대단하구나 이야 이 집이 좋구나 이 음식이 맛있구나 저 빌딩이 얼마나 대단한가 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너희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그것이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일로 다가오게 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탐닉하면은 영적인 근시가 되어서 미래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 속에 다 녹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에 뭘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눈앞에 보이는 욕망에 마음 뺏겨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마시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질렀던 그 모든 악과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속에서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 뭘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걸 위해서 회개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미래에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기꺼이 오늘 고통받고 오늘 고난도 당하고 오늘 절제하고 오늘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비록 오늘을 살고 있지만은 마음의 눈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땅에다가 두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눈은 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의 시력도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들을 보면서 그 욕망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고 눈을 들어서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미래가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온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아침에 참 바쁘죠. 아이를 깨워서 씻겨서 입혀서 또 먹을 걸 먹여서 가방 챙기고 무슨 숙제 빠진 게 없는 거지. 뭐 준비물 다 챙겨가지고 아이를 학교에다가 내보냅니다. 아이가 가방을 둘러매고 엄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뛰쳐나갈 때에 엄마는 아이에게 한마디 던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얘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게 아침에 등교하는 사랑하는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엄마의 한마디 말씀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당신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바로 그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 뭐라고요? 조심하라고. 이게 오늘 본문 34절 앞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이 짧지만은 강렬한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예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그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가 없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 날은 그 심판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조심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도 물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믿은 성도도 조심해야 되고 저 같은 목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리아지 할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주님의 이 조심하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조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하라는 게 뭘까요? 여기 조심하라는 것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야 대단한 성전이야 이렇게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는 그 눈앞에 현실로부터 여러분 탈출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심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 2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개의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망하라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성 밖으로 나가야 되겠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중심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고 가장 살기 편리한 중심지가 여러분 그때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웅장한 성전이 지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성전, 그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을 만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성일 뿐이기 때문에 빨리 그 성에서부터 벗어나서 탈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탈출해서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산에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촌에 있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냥 그대로 촌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산과 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산과 촌은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영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이? 여러분 예루살렘은 번화하지만 부패된 곳이라고 하면은 이 산과 촌은 보잘것없지만은 여러분 정결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의 욕망의 소리가 어우러져 쏟아나오는 곳이라고 할 것이면 여기 산과 촌은 조용한 안식이 있는 곳이고 귀담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욕망에 눕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 달성을 위해서 다투고 갈등하는 곳이라고 할 것이면 여기 산과 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기가 바로 산과 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부패된 삶을 빨리 박차고 탈출해서 이 산과 촌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멸망을 하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산과 촌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든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 그대로 현실 속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후 67년부터 유대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3년 후에 주후 70년이 됐을 때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함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돌 위에 돌이 놓여있지 않을 정도로 멸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피우스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죠. 그 사람의 글에 의하면은 그 전쟁 통에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고 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무려 9만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피우스는 그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면서 여기 21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날이 얼마나 참혹한 심판의 날이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멸망한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부류가 있었지요. 어떤 부류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할 때에 이 성에서 이제는 우리가 탈출할 때가 됐다 생각하면서 더 이상 성전 건물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벗어나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쪽 벨라라고 하는 이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역시 요세푸스가 여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짧은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이 로마인들에게 함락되고 멸망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도성이 곧 멸망되리니 그 성읍에서 옮겨 가라함을 모든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셨다 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옛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 성을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요단강 건너편 도시 펠라의 한 작은 도시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민자로 체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처럼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 재난을 피했다는 겁니다. 그 도시가 데가볼리의 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산과 촌으로 피해서 살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멸망하는 것을 여러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아로새기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 문명의 세계 즐길 게 너무 많은 이 눈앞에 있는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언젠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처럼 이 세상이 여러분 멸망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무너져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 시간을 달려도 지치지 않고 에너지가 그렇게 넘치는 마라토너라고 할지라도 달려가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들 기력이 없는 그 마지막 날이 기필코 이 세상에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가슴에 품고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석학이라 할지라도 의식이 흐려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명령 한마디로 천군만마를 호령하던 대장군들도 저 위에서 내려진 명령 하나로 내게로 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잔치가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종결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일러는지 내일 일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매력에 도취가 되어서 그 욕망의 늪에 몸을 담고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그 심판과 멸망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경고를 듣고 거기서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창세기에는 이미 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가족들에게 뒤를 쳐다보지 말고 서둘러 빠져나가라고 경고하셨는데 롯의 예비 사위들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거기서 멸망을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소돔 성에서 멀리 떠나 살고 있던 오늘 본문에 와면은 산과 촌이라고 할 수 있는 들판에 머물렀던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안전하였습니다. 멸망하는 소돔 성과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 아브라함 멸망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바깥에 산과 촌으로 옮겨라 하는 그 우리 주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다 잘 맞고 떨어지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부터 남은 삶을 예루살렘에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낭을 챙기셔야 되는 것이지요. 벗어놓았던 옷들을 다시 입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느슨하게 풀어놓았던 혁띠도 이제는 동겸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벗어 던졌던 신발을 찾아서 끈을 꽉 묶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실천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인자 앞에 서는 방법. 바로 영적인 배낭을 꾸리는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마음이 둔해져서 안일하게 있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에는 조세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34절 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도둑이 덮치는 그날을 모르듯이 숲속 숲을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덫이 팍 이렇게 덮치는 그 순간을 모르듯이 언제 그날이 올지는 알 수 없으니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분별력과 감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다른 사람들도 뭐 이 정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전체가 다 같이 둔해지고 다 같이 안일해지는 이것이 여러분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마음이 둔해졌어요. 너무 다 마음이 안일해졌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다 고여있는 물이 썩은 것처럼 심령이 썩고 교회가 썩은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손이 번성하고 네가 누운 땅 복을 주겠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아멘 합니다. 눈앞에 일이니까. 그런데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런 말씀에는 별로 아멘을 안 해요. 노멘이야 노멘. 성경에 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다들 이 예루살렘에 반해 있으니까. 시선을 들어서 미래를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탈출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벗어나면 살 것이고 그 늪에 빠져 있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 그러니까 2013년에 작고하신 구본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책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익숙한 거, 좋아하는 거, 정든 것, 늘 우리들이 당연 한 줄로 알고 하고 있던 그런 것들과 딱 잘라서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제목을, 그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보면은요, 맨 앞장에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3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던 1988년 7월 달이었습니다. 저 북해 차가운 바다에 영국의 석유 시추선이 한 대 떠 있었는데 그게 폭발해서 168명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어놨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지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앤디 모칸이었어요. 그러면 이 앤디 모칸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 그가 바깥에 요란한 폭발 소리에 눈을 떴을 때에 달려나가 보니까 벌써 화염이 다 번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있더라는 것이지. 그는 제대로 행장도 꾸리지 못했지만은 앞뒤 볼 것도 없이 그냥 달려가서 그 50m나 되는 그 아래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였습니다. 불타는 갑판에 미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 차가운 바닷속에 내가 몸이 던져지면은 아마 30분밖에 더 버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여기에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불타는 갑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탈출하지 못한 168명은 고스란히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경고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입성하여 들어오셨는데 구원의 은총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심판과 멸망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21장에 아주 긴박한 말씀이 쭉 전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절 보시게 되면 긴장이 팍 풀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죠. 여러분, 여기 37절 말씀에 가보면 그 앞에까지 그 긴박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평온한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쳤다, 밤에는 그 감람산에서 쉬셨다, 그 앞에까지만 하면 정말 그 세상에 멸망할 이런 말씀만 하시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부터는 참 편안해지시는 것 같아요.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평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을 이때가 여러분 언제냐면은 이 고난 중간으로 말하면은 월요일 아니면은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모레입니다. 그러면 이 목요일에 붙들려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날까지 한 사나흘밖에 남지 않는 메시아사에게 절정에 돌아간 그 고난이 거의 코앞에까지 다가온 그런 때였습니다. 평온한 시간은 결코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원에 가셔가지고 쉬시는 아주 평온해 보이는 이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심령은 당신이 메시아 사명에서 생명을 던질 준비를 하면서 바짝 지금 깨어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열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메시아 사명,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라도 되시면은 우리들도 한자리 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저만치 있는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온한 듯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깨어 계셨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평온해 보이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집에 갔다가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집에 오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겉으로는 너무 평온한 것 같지만은 그 평온함이 안일함이나 또 마음의 둔함이나 게으름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옷을 들추면 그 속에는 십자가 군병이 입는 전신갑주가 여러분 그 속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끼어서 갑옷을 입고 그 위에는 평온한 일상의 옷을 입고 살지만 언제나 끼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저녁의 때가 저물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저녁이 곧 올 거예요. 해가 저물어서 낮 어두울 때, 어쩌면은 저녁이 된 분도 계세요. 두려운 날이지요. 그러나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다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설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마음이 둔화해진 그 모습, 그런 채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기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깨워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카톡과 그리고 줌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당에 뭐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성가 연습도 하고 교회 소식도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생긴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다시 보고 은혜 받으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이러한 목적에서 이게 다 생겨진 것들인데, 사람들이 그동안에 너무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요즘엔 교회도 웬만하면은 안 나오는 그러한 분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걱정 없는 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동안 뚝 떨어져 앉아서 찬양제도 없이 눈으로만 찬송하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체온도 재고 기록도 하고 우리 이전에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지가 사실 오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대로 계속 우리가 지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서 다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설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옷을 입으셔야 되고요. 허리띠를 동여 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신발을 신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이라고 하면은 어느 곳에서라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직 나는 코로나가 무서운데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마스크 다섯 개 끼고 오세요. 그렇게라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이 둔화해진 채로 앉아있기만 해서는 될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깨어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저무는 그때가 되면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사람처럼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총과 함께 그 뒷면에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가지고 오셔서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의 눈앞에 탐닉하지 말고 탈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도 나 주님의 사명을 위해 당신을 던질 준비가 다 되어 있으셨는데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제3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고 성례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고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힘차고 정말 영향 있게 주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경건한 한 주간도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이 이제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